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 국회가 4일 비상겸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국방부에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통지를 보냈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한국 국회는 4일 0시 47분 본회의를 열고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우 국회의장은 이후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오전 1시 15분경 국회 본청으로 들어온 군인 전원이 다 나갔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한국 대통령실은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한 이후 아직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 권한과 함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합니다. 또 계엄법 제11조는 계엄 상황이 평상 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히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헌법에 위배되는 권한 행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민변은 윤복남 회장 명의의 긴급 성명을 통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사유로 설명한 국회의 탄핵 소추안 등은 계엄법 제2조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밤 10시 25분경 용산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긴급 담화에서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만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한국 국회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련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고 지난 6월 20일 국회 출범 뒤에도 10명째 탄핵 절추가 추진 중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는 일이며 한국 건국 이후에도 전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야당인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재해, 아동지원, 청년 일자리 등의 우선순위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등 제동을 걸고 있다며 이를 예산 폭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민생은 안중에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에 대한 보호를 위해 국정을 마비 상태로 몰고 간 민주당의 행위가 적법하게 세워진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번 비상계엄을 통해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언론들은 3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긴급 속보로 타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한국 대통령 계엄 선포 제목의 기사에서 윤 대통령은 야당의 행위로 정부가 마비됐다. 윤 대통령은 계엄령을 통해 자유민주국가를 재건하겠다고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AP통신은 윤 대통령이 현지 시간 3일 밤 TV로 생중계된 긴급 담화에서 비상계엄령을 내렸다면서 윤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한국의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중대 조치로 선언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에 대해 한국 정부와 연락 중이며 상황을 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대변인은 이날 계엄령 선포와 관련한 B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전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한국 시간 3일 밤 심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사령관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했습니다.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이날 발표한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통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회는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여러분께선 국회를 믿고 차분하게 상황을 주시해달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출입문이 폐쇄되면서 극심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경찰이 정문을 폐쇄하려고 하자 일부 시민들은 닫으면 못 들어가, 밀고 들어가라고 외치면서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경찰은 방패로 시민들 진압을 제지하기도 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안소영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의 지성의 상징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출판부가 선정하는 2024 올해의 단어는 브레인랏입니다. 브레인, 그러니까 두뇌가, 뇌가 랏이 됐다. 랏은 영어로 뭔가 썩었다는 뜻으로 브레인랏, 그러니까 뇌 썩음, 뇌 망가짐, 뇌 부패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의 릴이나 틱톡, 유튜브 등에서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이 짧은 길이의 영상처럼 보지 않아도 되고 알지 못해도 사는 데 큰 지장 없는 디지털 콘텐츠에 지나치게 빠져서 정신적인 건강이나 지적 수준이 떨어지는 현상을 빗댄 단어입니다. 지난 1년 사이에 이 단어 사용이 2배 넘게 많아졌다는데요. 특히 관련 영상을 제일 많이 보고 또 제작하는 10대와 20대, 그러니까 G세대와 알파세대가 이 브레인 랏이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썼답니다. 옥스퍼드대 출판부는 매년 사회상을 반영하는 단어를 올해의 단어로 선정합니다. 올해에는 6개의 단어가 후보에 올랐는데요. 대중과 전문가 투표 또 관련 자료 등을 고려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단어가 170년 전에 미국에서 출판된 책에서 당시 사회상을 꼬집고 지금처럼 인간의 정신적 또 지적 쇠퇴를 지적하는 표현으로 브레인 랏을 썼다는 사실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미국의 시인이자 철학자인데요. 데이비드 헨리 소로. 1854년에 출간한 책 월든에서 영국이 감자 썩는 병, 그러니까 대기근을 치료하려고 노력하는 동안에 훨씬 더 광범위하고 치명적인 사람의 뇌 썩음을 치료하려는 노력은 없을까라고 물었답니다. 당시 무엇인가를 복잡하고 진지하게 사고하는 경향을 평가절하했던 세태가 있었는데 그때 그 상황을 꼬집었던 표현 뇌 썩음, 브레인 랏이 온라인 시대, 지금 시대를 상징하는 단어로 떠올랐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이곳 워싱턴 DC는 오늘이 12월 3일 화요일이고요. 지금 시각은 오후 2시 9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 6도, 맑은 날입니다. 북한의 날씨 어떤지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12월 4일 수요일 북한 모든 지역 대체로 맑겠지만 황해도 지역은 밤부터 구름 많아집니다. 평안 북도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으로 바람이 많이 불겠는데요. 특히 강원도 원산과 장전 매우 강한 바람 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20도에서 0도, 낮 최고는 영하 12도에서 9도 사이입니다. 평양과 신의주의 아침 최저가 영하 6도입니다. 함흥이 영하 4도, 개성 영하 4도, 원산은 영하 2도입니다. 중강의 아침 최저는 영하 15도고요. 해산은 영하 16도. 낮에는 평양이 0도입니다. 신의주가 2도, 개성이 4도, 함흥과 원산이 9도, 중강의 낮 최고 3도, 해산은 영하 3도입니다. 동해상 앞바다 쪽은 맑겠지만 먼 바다는 구름 많고 가끔 비나 눈 내립니다. 앞바다 물결은 1에서 2.5m, 먼 바다 3.5m까지 일겠고요. 서해는 구름 많이 낍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1.5m, 먼 바다 2m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12월 4일 수요일에 북한 날씨였습니다. 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먼저 지구촌 오늘 순서에서 미국을 포함한 세계 곳곳의 소식 들어보십시오. 주간 프로그램 이야기 미국사는 린든 존슨 대통령 시대에 관한 내용이고요. 미국 정치 ABC, VOA 매일 영어, 미국 정부 견해 반영하는 논평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뉴스, 균형 잡힌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부정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소식인가요?
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에서 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휴전협정을 맺었지만 이 일에도 공격을 주고받았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추가로 대인지뢰 등 7억 2,500만 달러 규모의 군사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이 갈륨과 게르마늄 등 민간 군수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미국 수출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소식 관련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먼저 한국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한국의 밤사이 비상계엄령이 내려졌죠?
그렇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밤 10시 20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는데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가 그러니까 한국의 국내 정치 상황하고 연관이 있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가 출범한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다면서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조 1000억 원의 예산을 삭감했다며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이며 이런 상황에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계엄 선포를 통해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자, 한국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아주 전격적으로 이뤄졌다고요?
맞습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물론이고요. 여당인 국민의힘 쪽에서도 전달받지 못해 전혀 몰랐다면서 당혹감을 드러냈습니다.
네.
여당 의원들은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뉴스를 보고서야 알았다는 반응을 내놓았는데요. 여당인 국민의힘의 이한동훈 대표도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비상계엄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네, 비상계엄은 대한민국 헌법 77조에 규정되어 있는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헌법 77조 1항은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종북 세력으로 인해 공공의 안녕 질서가 위협받았다고 판단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네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 특별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권한이라면 그러면 국회는 여기에 전혀 개입할 수가 없는 겁니까?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면 바로 국회에 알리게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22대 국회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 과반을 넘어서 뭐 거의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 국회로 신속하게 집결해 계엄 해제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네. 한국 국회가 본회의에서 계엄 선포에 관한 표결 진행했죠.
그렇습니다. 국회 본회의가 4일 0시 47분에 열렸고요.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네.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결의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우원식 한국 국회의장은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에 따라서 계엄령 선포는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우원식 의장은 비상계엄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매우 어렵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본회의를 앞두고 무장한 계엄군들이 국회 본회의장이 있는 본청 건물로 진입해서 국회 보좌진들과 충돌하는 모습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네, 늦은 밤에 일어난 상황이었고 한국은 지금 새벽 4시가 지나고 있는데 지금 한국의 상황이 전 세계 지금 속보로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해외 언론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긴급 속보로 타전했습니다. 미국 CNN 방송 등은 한국 국회 앞 상황을 생중계로 내보내기도 했는데요. 네네. 각국 정부의 반응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대변인은 백악관이 한국 정부와 연락을 취하고 있으며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은 한국의 비상계엄 상황과 관련해서 우리는 이번 한국 상황을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과의 동맹이 철통 같다는 점과 불확실한 시기에도 우리가 한국과 함께 서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지구촌오늘 이번에는 중동입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간의 휴전 합의 위태롭게 이어지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양측은 서로 상대방이 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이 일에도 공격을 주고받았습니다. 양측의 휴전은 지난달 27일 오전 4시를 기해서 발효됐는데요. 하지만 일주일도 안 돼서 사상자까지 발생하면서 휴전 협정이 파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상자도 있군요.
네, 이스라엘은 이날 레바논 전역에 1년의 공습을 가했는데요. 레바논 보건부에 따르면 적어도 11명이 사망했습니다. 양측은 휴전 발효 후에도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충돌해 왔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사상자가 많이 발생한 것은 처음입니다.
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그러니까 서로 합의를 위반했다면서 지금 공격을 주고받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 IDF는 이일 텔레그램에 올린 성명에서 헤즈볼라의 발사는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 휴전협정 위반이라면서 이스라엘은 레바논 관련 당사자들이 책임을 다하고 레바논 영토 내 헤즈볼라의 적대적 활동을 막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스라엘의 공격 목표에는 헤즈볼라 로켓 발사대 수십 대, 테러 전투원, 기타 헤즈볼라 기반 시설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스라엘 방위군은 헤즈볼라가 먼저 공격을 했다고 주장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헤즈볼라는 앞서 이스라엘의 반복적 공습에 대응한다며 국경지대 인근에 로켓 두 발을 발사했는데요. 하지만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의 적대 행위에 대한 방어적 경고 공격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사이의 휴전이 성사되기까지 미국의 중재 노력이 특히 많았는데 지금 미국 정부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미국 정부는 휴전이 깨질 징후는 없다면서 파장을 경계하는 모습입니다. 네. 팻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이일 브리핑에서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는 일부 사건에도 불구하고 휴전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휴전이 최고로 성공할 수 있도록 영내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미국 국무부에서도 반응이 있었습니까?
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도 이일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휴전 이행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는데요. 밀러 대변인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So what we have seen since the ceasefire went into effect is it being successful. Broadly speaking, it has been successful.
휴전이 발효된 이후로 우리가 본 건 성공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광범위하게 말하자면 전투를 멈추고 지난 두 달 동안 봤던 것처럼 일상적으로 인명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것을 발생하는 걸 보지 않는 길로 나아가는데 성공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휴전 합의 일주일도 채 안 돼서 벌써 산발적인 무력 충돌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미국 정부는 이번 휴전 협상 중재에 함께 협력한 프랑스 정부 그리고 이스라엘군, 레바논 군과 협력해서 휴전 위반 또는 잠재적 위반 행위를 살펴보고 조사할 메커니즘을 설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또 휴전 초기 위반 행위는 이미 예상했던 일이라고 말했는데요. 다시 밀러 대변인의 말입니다.
We obviously anticipated that there might be violations because any time or nearly any time you have a ceasefire of this nature.
네, 이런 성격의 휴전이 있을 때마다 특히 상황이 매우 불안정한 초기 몇 주 동안에는 휴전을 위반을 주장하거나 실제로 휴전 위반 행위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네.
밀러 대변인은 그러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이 메커니즘을 통해 휴전 위반에 대한 모든 보고를 살펴보고 메커니즘이 설정한 채널을 통해 이를 처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그 휴전 합의 핵심 내용이 어떤 것이었는지 잠시 짚어주시죠.
네, 양측은 60일 동안 휴전하고 국경지대에서 둘 다 물러나야 합니다. 즉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영토에서 철수하고 헤즈볼라는 레바논 리타니강 남쪽에서 무장 해제하고 강 북쪽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이들이 떠난 이른바 완충 지역에는 레바논 정부군과 유엔 평화유지군만 남는다는 게 골자입니다. 미국과 프랑스는 이를 통해서 양측의 적대 행위를 영구적으로 종식하고 내친 김에 가자지구 휴전까지 끌어내기를 기대해왔습니다.
네, 당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에 헤즈볼라가 개입하면서 전선이 확대됐던 거죠?
맞습니다. 미국이 테러 단체로 지정한 하마스가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 남부를 기습 공격해서 1,200명을 살해하고 250명을 인질로 납치해가면서 가자 전쟁이 시작됐는데요.
네.
헤즈볼라는 바로 다음 날 하마스와의 연대를 선언하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여왔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하마스를 향해서 새로운 경고를 했네요.
네, 트럼프 당선인은 2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내년 1월 20일 자신의 취임일 전까지 인질들을 석방하지 않으면 혹독한 대가가 있을 것이며 인류에 대한 잔혹한 행위를 저지른 책임자들에게도 엄청난 대가가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자, 지금 가자 쪽의 휴전 협상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현재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미국과 카타르, 이집트 정부는 지난 1년 가까이 이 휴전 협상과 남은 인질들의 석방을 위해 노력해왔는데요. 현재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의 완전 제거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은 이제 한 달 반만 지나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기 때문에
네.
바이든 정부가 중재한 휴전 협상은 사실상 물거품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바이든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군사 지원 발표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2일 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7억 2,500만 달러 규모의 추가 군사 지원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원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을 방어하는 데 필수적인 능력을 갖추도록 보장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블링컨 장관이 설명했습니다.
네. 자, 이번 그 지원 패키지에는 어떤 무기가 들어가 있습니까?
네, 블링컨 장관의 성명과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스팅어 미사일, 고속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용 탄약,
네.
155mm와 105mm 포탄, 드론 시스템, 비지속성 대인지뢰,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 등이 포함됩니다.
네, 그 논란을 빚고 있는 대인지뢰도 지원 무기 안에 포함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 이외 대인지뢰 사용을 전면 금지했던 그간의 정책을 바꿔서 지난달 우크라이나에 대인지뢰를 보내는 걸 승인했는데요.
네.
이에 인권단체들이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또 트럼프 2기 정부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내정된 마이클 월츠 하원의원은 인간 고기 분쇄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왜 우크라이나에 대인지뢰를 보내려 하는 겁니까?
네,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의 상황이 바뀌면서 러시아의 진격을 막기 위해서라는 설명입니다.
예.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러시아가 최근 전술을 변경해 기계화 부대가 진격할 수 있도록 보병 부대를 앞세우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네.
우크라이나로서는 이런 시도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스틴 장관은 현재 우크라이나는 자체적으로 대인지뢰를 만들고 있지만 미국이 제공하는 대인지뢰는 더 안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북한 군인들이 러시아에 파병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라이더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2일 브리핑에서 많은 경우 북한군이 러시아 부대에 통합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러시아 시설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북한군이 사망했다는 보도를 알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보지는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번 미국의 군사 지원 어떤 자금으로 진행하는 겁니까?
네, 미국 의회가 지난 4월에 승인한 610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예산안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 지원은 대통령 인출 권한 PDA를 통해서 이뤄지는 것인데요. 지난 2021년 8월 이후 바이든 정부의 71번째 지원입니다.
네,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반응 어떻습니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새로운 무기 패키지를 보내기로 한 결정은 퇴임하는 바이든 정부가 전쟁에 기름을 붓기로 결심한 것을 보여준다며 비난했습니다.
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3일 미국의 지원 패키지가 최전선의 상황을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세를 더 강화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3일 밤새 러시아가 110대의 드론을 동원해서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이 이 가운데 52대는 격추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러시아는 지난달 27일 밤과 28일 오전 사이에도 미사일과 드론 약 190대로 우크라이나 전력망을 공격했고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무기급이라고 자랑하는 신형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 오레슈니크를 시험 발사하기도 했는데요. 러시아의 이런 공세는 휴전을 촉구하는 트럼프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좀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셈법이란 분석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끝으로 중국으로 가겠습니다. 중국이 일부 희귀 광물의 미국으로의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를 했군요.
그렇습니다. 중국이 3일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그 외 주요 첨단 기술에 사용되는 초경질 재료의 미국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3일 공고문을 내고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한다며 이는 국가 안보와 이익을 보호하고 확산 방지와 기타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중용도 품목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네, 민간 용도는 물론이고 군사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이나 소프트웨어 기술을 말합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이 새로운 규제 정책에 따라 이중용도 품목을 미군 사용자에게 수출하거나 군사 목적으로 수출하는 것이 금지되는 겁니다.
네.
상무부는 원칙적으로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그 외 초경질 재료와 관련한 이중용도 품목의 미국 수출은 금지하고 흑연 이중용도 품목은 더욱 엄격하게 통제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모든 국가 또는 지역의 조직이나 개인은 법에 따라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중국의 이번 발표가 나오기 바로 전에요. 미국에서도 중국에 대한 수출 제한 조처를 발표했거든요.
맞습니다. 바로 하루 전인 2일 조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으로 수출되는 첨단 기술 기기에 대한 수출 제한 조처를 발표했습니다. 인공지능, AI 기술에 필수인 고대역폭 메모리, HBM 칩 등 24가지 유형의 칩 제조 장비와 반도체 개발과 생산에 사용되는 3가지 유형의 소프트웨어 등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금지한 겁니다.
네.
또 중국군과 연계된 140개 기업에 대해서는 수출 규제 명단에 추가로 올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미국의 조처에 중국 정부가 바로 맞대응한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미국의 반도체 수출 제한 조처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 경신과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 중국의 기술 발전에 대한 악의적 억압에 대해 미국에 엄중히 항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린 대변인은 이어서 중국은 미국이 국가 안보 개념을 과도하게 확대하고 수출 통제 조치를 남용하며 중국 기업에 대한 불법적인 일방적 제재와 관할권 확대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뭐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상품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네. 특히 이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을 제한하는 이유 어떤 걸까요?
네, 갈륨과 게르마늄은 희귀 광물로서 이 반도체나 자동차, 태양광 패널 등 최첨단 기술기기를 생산하는 데 핵심적인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네네.
이런 물질을 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미국은 갈륨과 게르마늄의 약 절반을 중국에서 조달하고 있습니다.
네.
안티몬의 경우에는 야간 투시경을 비롯해서 핵무기 제조에까지도 사용되는데요. 이 안티몬의 주요 생산지 역시 중국입니다.
세계의 경제대국이라고 불리는 1위와 2위의 미국과 중국 사이 이 무역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출 제한 조처를 하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2일 발표된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안은 바이든 행정부가 세 번째로 내놓은 규제안이었고요. 중국 역시 앞서 희귀 광물에 대한 수출 제한을 시행해왔습니다. 중국은 지난 2023년 7월 갈륨과 게르마늄을 미국으로 수출하려면 수출업체에 허가를 신청하도록 요구한다고 밝혔고요. 지난 8월에는 안티몬의 수출을 제한하고 흑연 수출에 대한 통제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중국 정부의 수출 제한 정책으로 인해서 이 해당 광물의 가격도 크게 올랐는데요. 안티몬의 가격은 올해 2배 이상 상승해서 1톤당 2만 5천 달러를 넘어섰고요. 갈륨과 게르마늄, 흑연의 가격도 대부분 상승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 정치의 어제와 오늘 살펴보는 미국 정치 ABC 이야기 미국사 린든 존슨 대통령 시대 이야기 이어집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관리 가운데 일부는 상원의 인준을 거쳐야 합니다. 이런 상원 인준 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바로 지명인을 대상으로 하는 청문회입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고위관리 상원 인준 절차 가운데 청문회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미국 의회 조사국은 지난 2021년에 발간한 보고서에서 역사를 보면 대통령이 지명한 민간 직위 가운데 대략 절반이 청문회 없이 인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준안을 받은 위원회는 일부 인준안을 두고 청문회를 합니다. 청문회 개최 가능성은 직위의 중요성과 관할 위원회 업무량에 따라 다릅니다. 가령 많은 인준안을 처리하는 법사위원회의 경우 검사나 보안관, 그리고 비상근위원회 위원에 대한 청문회를 보통 열지 않습니다. 농업과 영양, 산림, 그리고 에너지, 천연자원위원회는 보통 접수한 인준안을 두고 대부분 청문회를 합니다. 위원회는 종종 관련된 인준안들을 하나의 청문회에서 모두 다루기도 합니다. 청문회의 기간과 성격은 다양합니다. 지명자는 보통 청문회에 나와 증언합니다. 위원회는 종종 하원의원을 포함해 다른 증인을 부르기도 합니다. 일부 청문회는 의례적으로 지명자를 환영하는 자리로 기능합니다. 반면에 다른 청문회는 지명자의 정책 프로그램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청문회에서 정책에 대한 견해뿐 아니라 지명자의 자격이나 이해 충돌 여부도 다룰 수 있습니다.
During nearly 20 hours of direct questioning, federal appellate judge Neil Gorsuch repeatedly deflected tough questions, sometimes with humor and flattery. Such responses.
위원회는 종종 청문회 전에 지명자에게 질문을 보내고 서면으로 답하기를 요청합니다. 청문회가 끝났어도 위원회는 지명자에게 추가 질문에 대한 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위직의 경우 인준청문회는 위원회 앞에서 개인이 증언하도록 요청받은 여러 차례의 청문회 가운데 첫 번째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미래 활동 감독에 협력하겠다는 약속을 지명자에게서 얻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원 규칙에 따라 청문회는 규칙에 명시된 이유 가운데 하나로 과반수 투표로 종결되지 않는 한 일반에 공개됩니다. 청문회 증언은 종종 관할위원회 인터넷 웹사이트나 의회 개관물을 포함한 몇몇 상업적 서비스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위원회는 청문회 결과를 인쇄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고위관리 상원 인준 절차 가운데 청문회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더 생생하게,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세계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50부 린든 존슨 대통령 시대.
1957년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인 베트콩이 남베트남에서 무장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베트콩의 목표는 베트남 남부에서 반공정부를 전복하는 일이었습니다. 린든 존슨 대통령은 미국이 남베트남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존슨 대통령과 많은 미국인은 남베트남이 공산주의 세력에 넘어가면 동남아시아 전체가 공산화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1950년 이후 미국 역대 대통령들은 동남아시아가 공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베트남전 개입을 점차 늘렸습니다. 존슨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인 1964년 베트남 전쟁에 더는 미군 전투병력을 파병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존슨 대통령은 재임하는 동안 베트남 전쟁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으며 한국을 포함한 우방국에도 베트남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1965년 3월, 미국 지상군이 남베트남 다낭에 처음 상륙했을 때 당시 미 의회는 존슨 대통령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미군 희생자 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미국 내에서 반전 움직임이 커졌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전쟁에 반대하는 미국인 수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전 개입을 반대하는 미국인들은 베트남 전쟁이 내전이라고 지적하며 비난했습니다. 이들은 미국이 베트남 내전에 개입할 권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미국이 개입할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1965년 5월, 미국은 엿새 동안 북베트남에 대한 공습을 중단했습니다. 린든 존슨 대통령 행정부는 공습을 잠시 멈추는 것이 북베트남 정부가 협상을 시작하도록 유도할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북베트남은 협상을 거부했습니다. 미국은 남베트남에 미군을 더 투입해서 병력을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1965년 7월에 이르자 미군 12만 5천 명이 베트남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1965년에 존슨 대통령은 베트남에 파견하는 전투 병력 규모를 10만 명 이상으로 늘렸고 3년 만에 그 수는 50만 명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전쟁은 길어지고 참전 군인 수가 갈수록 늘어나면서 일부 미국인은 분노했습니다. 베트남전에 대한 미국 내 반전 여론이 높아지면서 미국 전역에서 반전 시위가 계속됐습니다. 미국 주요 도시인 샌프란시스코와 시카고에서도 반전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많은 학생이 반전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베트남전에 대한 존슨 대통령 행정부 정책에 항의하면서 하루빨리 전쟁이 끝나기를 바랐습니다.
퓰리처상을 수상한 미국 언론인 제임스 레스터는 반전 시위가 베트남의 평화를 가져오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력 신문을 통해 존슨 대통령이 베트남에서 설명할 수도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던 제임스 레스터는 미국 곳곳에서 벌어지는 반전 시위 때문에 베트남 분쟁 종식이 늦어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제임스 레스터는 반전 시위가 베트남 공산정부를 이끄는 호찌민에게 미국이 베트남 파병 미군을 지원하지 않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제임스 레스터는 이런 상황에서 호찌민이 전쟁을 계속하게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1965년 12월 미국은 다시 한번 북베트남에 대한 공습을 중단했습니다. 미국은 1965년 5월에도 엿새 동안 공습을 중단하고 베트남 정부가 협상에 임하도록 유도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북베트남은 협상을 거부했고 미국은 남베트남에 미군 병력 투입을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약 7달이 지나서 린든 존슨 행정부는 다시 한번 북베트남 정부에 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북베트남은 또다시 협상을 거부했습니다. 베트남 공산정부를 이끄는 호찌민이 주장하는 평화 조건은 확고했습니다. 호찌민은 폭격을 중단할 것과 미군의 완전한 철수를 요구했습니다. 호찌민이 주장하는 미군의 완전 철수는 곧 남베트남의 패배를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베트남 전체가 공산주의가 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린든 존슨 대통령은 호찌민의 요구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존슨 대통령은 다른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존슨 대통령의 제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즉각적인 휴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양쪽 모두 어느 쪽도 타협하지 않았고 베트남 전쟁은 계속됐습니다.
1966년 린든 존슨 대통령은 북베트남에 폭격을 다시 시작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존슨 대통령은 남베트남에 주둔하는 미군 병력도 늘렸습니다. 존슨 대통령은 베트남전에 대한 자신의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비판했습니다. 존슨 대통령은 모든 군인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미국 국민들은 단결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비오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내일 아침 일찍,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Early tomorrow morning이 아니라 First thing in the morning,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Welcome to the show, John.
Nice to see you again.
Do you have a morning routine?
Yeah, I have to do certain exercises and drink water, then I wake up.
I have a morning ritual. When I drive to work, I always pray. Anyway, did you call David? Is he joining the team?
Oh, I forgot. I'll call tomorrow first thing in the morning.
제가 존에게 데이빗에게 전화했냐고 물었더니 잊어버렸다면서 내일 아침 일찍 제일 먼저 데이빗에게 전화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침에 제일 중요하게 먼저 그 일을 처리하겠다는 말, first thing in the morning 표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I'll call tomorrow first thing in the morning. 내일 아침 일찍 전화하겠습니다. 또 대화에서 모닝 루틴과 모닝 리추얼이라는 표현 나왔는데요. 이 두 표현 모두 아침에 반복되는 행동은 같은데 루틴에는 어떤 생각이나 의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행동, 그러니까 일어나서 세수하고 이를 닦고 하는 등의 행동이 아침의 루틴, 모닝 루틴이라고 한다면 모닝 리추얼에는 어떤 의미가 부여되는 기도를 한다는 것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겠죠. 이번에는 내일 아침 제일 먼저라는 표현 말고 다음 주 제일 먼저, first thing next week으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So, we are moving to the new building at the end of this month.
Right. I have to pack my stuff.
Do you have an extra box?
I will order some boxes first thing next week.
Thanks. 이사 갈 때 짐을 넣을 박스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존이 다음 주 제일 먼저 박스를 주문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I will order some boxes first thing next week. 이렇게 first thing이라는 말은 가장 중요한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 급선무, first thing 또는 priority를 사용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Did you order extra boxes for me?
Yes, I did. That was my priority.
I'm glad to hear that.
The first thing we must do now is find some boxes for today.
What? You say you ordered some boxes?
Yes, I did. But I forgot where I put them.
제가 존에게 이삿짐을 넣을 상자를 주문했냐고 물었을 때 존은 주문했다며 That was my priority. 그 일이 우선순위의 일이었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the first thing we must do now is 지금 당장 가장 중요한 일은 find some boxes. 상자들을 찾는 것이라고 했죠. 가장 중요한 것, 급선무, the first thing, 그리고 the priority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 어떤 것보다 먼저다, 어떤 것이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표현 comes first를 사용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건강이 우선이다.
Health comes first.
행복이 우선이다.
Happiness comes first.
그럼 끝으로 내일 아침 일찍 first thing in the morning 기억하시면서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Do you have a morning routine?
Yes. First, I have to drink water. Then there are exercises I must do. Then I wake up.
I have a morning ritual. When I drive to work, I always pray. Anyway, did you call David? Is he joining the team?
Oh, I forgot. I'll call tomorrow, first thing in the morning.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내일 아침 일찍, first thing in the morning, 어떤 것이 어떤 것보다 우선이다, comes first, 건강이 우선이다, health comes first, 가장 중요한 일, first를 사용해서 대화 나눠봤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대량 학살과 반인도 범죄, 그리고 전쟁 범죄와 침략 범죄로 개인을 기소할 수 있는 유일한 상설 국제재판소인 국제형사재판소는 바쁜 한 해를 보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유엔 산하 기관은 아니지만 글로벌 정의와 국제평화와 안보를 증진하기 위해 유엔의 국제사법재판소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마크 시모노프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법률 고문은 미국은 국제형사재판소의 활동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시모노프 고문은 국제형사재판소의 노력은 필수적이며 잔악행위 피해자들을 위한 정의를 구축하기 위한 국제형사재판소의 지속적인 노력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국제형사재판소 활동 중에 가장 눈에 띄는 사건 중 하나는 아프리카 말리에서 활동하는 알카에다 계열 테러 조직인 안사르 에딘의 일원인 알하산 아그 압둘 아지즈 아그 모하메드 아그 마흐무드 사건입니다. 알하산은 말리에서 사실상 이슬람 경찰의 최고 책임자였습니다. 6월 26일 알하산은 반인도적 범죄와 고문, 그리고 박해와 살해, 잔혹 행위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시모노프 고문은 2012년 4월부터 2013년 1월까지 말리 팀북투에서 안사르 에디네와 알카에다가 통치하던 시절에 저지른 반인도 범죄와 전쟁 범죄에 대한 알하산의 유죄 판결의 중요성에 주목했습니다.
Al-Hassan's conviction marks a significant step towards holding accountable
시모노프 고문은 알하산에 대한 유죄 판결은 팀북투와 이 지역에서 민간인을 대상으로 저지른 잔악 행위에 대해서 가장 책임 있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는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는 중요한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종교적인 이유로 박해받는 인도에 반하는 죄에 대한 최초의 기소와 유죄 판결로서 국제형법의 분수령이 되는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국제형사재판소는 전쟁범죄와 반인도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개인에 대해 많은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여기에는 우크라이나의 민간인과 민간시설에 대한 공격을 지시한 혐의로 러시아 고위관리 4명에 대한 체포영장이 포함됩니다.
We also welcome the court's progress in its investigation of crimes against humanity and war crimes in Ukraine.
시모노프 고문은 우리는 또 우크라이나의 전력시설을 표적으로 삼고 파괴하는 것을 포함해 우크라이나의 반인도 범죄와 전쟁 범죄에 대한 법원의 조사 진전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시모노프 고문은 법원과 법원 관리들이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러한 원칙을 지지하고 잔악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진전시키는 데 있어서 국제사회와 함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 논평에 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워싱턴 DC 20237 그리고 USA를 쓰시면 됩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he Voice of America.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 워싱턴 뉴스광장 이어드립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24시간 접속 가능한 VOA 웹사이트를 통해 언제든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